스웨덴에 이런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무서운 용에게 시집가야 하는 저주를 받은 공주가 있었습니다. 울며 불며 나를 세다가 지혜가 충만한 할머니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할머니가 대책을 말해줍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공주는 웨딩드레스 10개를 껴입고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공주는 첫날 밤에 자기가 옷을 하나씩 벗을 때마다 용도 하나씩 벗어야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주가 드레스 옷을 하나 벗자 용은 오래된 비늘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옷을 벗을 즈음에 용은 너무나도 아파서 비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비늘을 벗을 때마다 무서운 용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늘을 벗을 때마다 용의 모습은 사라지고 비늘을 다 벗었을 때에는 용은 사라지고 멋진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나름대로의 비늘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비늘은 바울에게서처럼 진리를 가리거나 용의 비늘처럼 본래 가진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탐욕의 비늘이 있고 또 그 탐욕과 욕심이 인생 가운데 위기로 몰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비늘을 벗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이런 전환과 회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비늘을 벗어야 됩니다. 그 비늘을 확실히 벗는 방법은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러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가 되는 이 길을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참 할 말이 많았으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 장수를 한번 세아려 보십시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참 어려운 길들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십자가의 도만을 이 도만을 가르쳤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준다고 강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아름다운 이런 말들도 입에서 쏟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지혜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지혜를 포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말과 자신의 지식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경험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여 자신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이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막 메시지를 잘 전했다고 이런 큰 칭찬도 받아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여러 많은 자료들을 또 모으고 최고의 메시지, 전혀 듣지 못한 새로운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뭐 어떤 지식의 말씀들은 뭐 예수님보다도 더 세상적인 지혜 지식으로 충만해가지고 또 유용한 지식을 줬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뭐 날마다 들어도 우리에게는 식상하지가 않습니다. 새롭습니다. 초대 교회 때에는 인류의 3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랑거리는 유대교의 유일신, 두 번째는 헬라의 철학, 세 번째는 로마의 정치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특징이 있지요. 이런 것은 예수님 이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또 인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데 이런 것은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모든 자랑거리가 십자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최고의 자랑, 이 박사학위 아닙니까? 그죠? 그 옛날 참 어렵던 이 박사도 오늘날 여러분 아시죠? 뭐 시간하고 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 딴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자랑거리,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물질까지도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알아가기 전까지는 참 자랑할 것이 많았으나 십자가를 알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던 모든 보화를 팔아서 이 십자가를 샀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자랑거리가 그때부터는 무의미하게 보였습니다. 바울도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것이 별것이 아닌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여러분들 어렸었지만 그때에도 여러분 좋은 것들이 좀 있었죠. 돈을 좀 많이 모아서 운동화를 사기는 사는데 그 나이키 이런 운동화를 좀 사려고.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OM이라는 이런 상표가 좀 있어가지고 이 굴러다니는 게 나이키인데 어렸을 때는 그 나이키가 꿈이었습니다. 그 막 농구선수, 유명한 농구선수 나와가지고 뭐 이 뭐 농구 슛 넣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 나이키 신고 뭐 돈이 없으면 그냥 막 나이스라도 좀 신고 다니고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그 운동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이나 옛날이나 굉장히 비쌌습니다. 거의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 중반에 공장에 다니는 그 보통 사람들의 월급이 20만 원이었는데 그 운동화가 5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의 그 4분의 1이 이 나이키 운동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다 사 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으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좀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 뭐 그 샌들 있죠. 뭐 뿔 샌들, 뿔 슬리퍼, 슬리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상표가 뭐 기차표, 뭐 번표, 말표인데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안 신고 다닌다. 이게 굉장히 자랑거리였습니다. 중학교 가면 메이크 싸움 벌였고 친구들이 그 싸움 벌이다가 어느새 운동화가 도둑을 맞아가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또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마다 많이 하는 말이 있죠. 학벌을 좀 생각하면서 참 대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혼사를 짝짓기 위해서도 첫 번째 물음이 너 어느 대학 나왔느냐. 좋은 대, 인류대 나오면 정말 좋고. 그러므로 이 열등감적인, 우월감적인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다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러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요즘에도 좀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오로지 십자가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어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십자가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자신의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일곱 개의 자랑거리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데 그 일곱 개의 자랑거리를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무엇으로? 배설물로 다 여겼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보면서 이러한 자랑거리들이 우리 사람들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이 쌓아와도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살아보니까 이것들이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만들게 만들어 놓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알죠. 오직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보다 사람이 청중에 남아서는 안 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메시지는요, 생명력도 주지도 못하고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러면 십자가만이 막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오래 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을 할 때에 그 교회가 좀 작은 교회였는데 굉장히 다툼이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재직회를 해도 막 한 시간, 두 시간 가고 뭐. 그 어떻게 한 번씩 할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말싸움들이 많아가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3년째 되는 날인가요? 그때에 뭐 아주 연로하신 은퇴 장로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앞에 십자가 안 보이느냐? 그렇게 한번 외쳤더니 중단이 돼가지고 그 뒤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고린도 교회의 이 많은 분쟁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이기면서도 전한 복음의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일화를 좀 소개하는데 고린도에서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여러분 왜 나쁜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려움은 우리를 또 마비시켜 놓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마비가 된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본 것은 옛날에 좀 이렇게 오래된 집에 살 때에 윗집에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고양이가 이 지를 코너에 구석으로 몰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각에 몰려서 지가 막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런데 이 지 모양을 보니까 정말 막 이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떨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뜹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막 그렇게 많이 뜨는 것은 본 적이 없었는데요. 꼼짝을 못하고 여러분 떨면서도 안 죽으려고 고양이 다리라도 물어야 되는데 꼬리라도 물어야 되는데 계속 떨고 있더라 그겁니다. 지금만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 장면이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의 극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나게 떨게 만들고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마비를 시켜 놓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는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약하며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아니면 또 일반적인 얘기가 또 아닐 수도 있고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또 병이 들어서 두려워하고 또 세상적인 일이 잘 안 되어서 또 막 핍박이 몰려와서 엄청나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듯이 외적인 문제로 절대로 약해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돌로 쳐서 버리는 자들 앞에서도 공회 앞에서도 막 총독 앞에서도 막 담대히 복음을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에 왜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좀 이렇게 지극히 약해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런 다른 도시에서처럼 엄청나게 막 부르짖고 활기차게 복음을 좀 이렇게 전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덴에서 전도는 안 되었지만 엄청나게 부르짖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모인 곳에서 담대하게 소리를 질렀던 그때와도 좀 달랐습니다. 그는 왜 그런지 마음이 약해져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연약해질 수 있었을까? 추리까지도 해봤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먼저 육신이 병들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뭐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한번 봐도 이 사도 바울의 육신의 약함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육체가 병들 때에 여러분 어때집니까? 이 마음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육체가 병들 때에 막 우리 생각 자체도 막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는 용기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외모에서 오는 초라함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뭐 외모에서 가지는 이런 컴플렉스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살아보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좀 불행하게도 그런 외모가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말이 좀 표현이 그런데 신통치가 않았다고요. 키는 자그마하고 이마하고 이쪽에는 머리숱이 많이 없었고 눈도 나쁘고 육체적으로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울의 외모가 좀 신통치 않았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자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 자체가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 뭐 엄청난 문제가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을 해야 되는데 미래조차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도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 세웠으면 고린도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세워지지 않았고 미래가 환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두려워하고 떨면서 고민을 많이 하였다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진정한 바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선교 전에 아테네 아덴 선교에서 좀 실패를 했는데 어느 곳에 가면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아테네 교회, 아덴 교회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아덴 선교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큰 핍박도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는 그대로 빨리 짐을 싸서 고린도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에서 깊은 회개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가 실패하게 된 원인을 찾습니다. 그가 실패한 것은 좀 역설적으로 바울이 너무 세상적인 지혜를 그 아덴에서만 좀 전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지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대사상가고 유대학자고 아덴은 특별히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엄청난 사상가들, 철학가들이 나온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자신도 좀 이렇게 약간의 이제 돌다 보니까 인간적인 지혜도 좀 전하고 좀 섞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세웠으니까 여기서도 교회를 반드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십자가를 전했기도 전했지만 십자가 외에도 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는 철저히 실패했고 짐을 빨리 사야 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깊이 고민하고 4절을 볼 때에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이제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대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고린도에 와서 인간적인 지혜와 이 능력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왕성하게 내가 복음을 다시 전하겠노라 그러면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도 고린도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고린도 사역이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장소였고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하나의 사역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두려움이 많이 몰려오는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잠재력을 잃지 아니하고 왕성하게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일한다는 것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즉 여러분, 불붙어서 일하는 겁니다. 불붙어서 뜨겁게 일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막 주의 일을 좀 하다가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온갖 부서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신앙의 믿음이 좀 연약해져가지고 슬럼프가 와가지고 잠수를 타고 싶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방 밖에 나가는 것도 쉽지도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뿌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자기에게 임한 것이고, 그래서 또 생각해 보면 그 두려움은 누가 준 겁니까? 사탄 마귀가 준 겁니다. 거기서 계속 굴복해 나가면 마귀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마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뜨겁게 기능하는 것, 충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하고 이 기능을 감당하는데 기름 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 아닙니까? 뜨겁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절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지혜에 관하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과 생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막 노력하지도 않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다만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왕성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성경 이 말씀들을 듣고 또 읽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도와 선교 복음 사역에 힘쓰고자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성경 지식에 해박하고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일단은 많이 받고 듣고 또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것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무엇이 모름지기 양들에게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때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 성령님의 양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의 모든 처소들, 능력, 이런 영역들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의 바탕을 두고 든든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 큰 신앙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 바울은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들을 지혜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의미심장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초반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을 감찰시키고 점검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별거 아니라고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짜는 무엇을? 육체를 자랑하는데 진짜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진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이기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움 이기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삶 속에 두려운 부분들 있죠? 이기는 길은 부딪혀보는 것. 하나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부딪혀보는 것. 부딪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승리조차 보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오직 십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대구 동북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잡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들 몸이 함께 가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은 원의로 돼 몸이 가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서 주님 앞에 큰 열매 맺고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주님께로 데려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